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제라는 2025년 오늘도 첫사랑의 은혜를 떠올리며 복된 날이 되셨는지요?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랑은 참으로 포근했던 기억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비교하면 마음의 죄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라도 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믿음이 성장하였던 시기였지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참으로 컸던 기억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는 고백이 공감되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진하는 흐름에서 첫사랑의 행복을 찾아가는 즐거움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입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닌 교파를 초월하여 타 교회 목회자나 성도님들도 들으시겠다 싶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교훈을 얻고자 함이지요. 교회라 함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난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변화와 생명을 얻고 영혼이 잘되어 영육간 축복을 받는 공간이지요. 부활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은혜와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도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러하게 목회자는 늘 마음을 쓸 수밖에 없지요. 선포하는 말씀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인 지금은 다양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 혼탁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주어질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깨어있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일곱 교회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사 측면에서 보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의 기능과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들이 참으로 치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사단의 회인 자칭 유대인들을 분별해야 했고 불법의 선지자 우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진리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야 했지요. 그러면 먼저 일곱 교회의 지리적 상황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일곱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시아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극동아시아에 속하고 일곱 교회가 있는 곳은 소아시아로 중동지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현재 트리키의 나라에 있는데 예전 이름은 터키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사도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으로서 사도바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이 보이는지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위로 다메섹이 보이는데 사도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한 곳이고요. 오늘날 시리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사도바울은 회심 후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보고 계신 지도가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1차 선교는 다메섹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아래쪽 구브로 섬을 거쳐 위에 파란 점으로 보이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였습니다. 2차 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좌측 상단에 빌립보가 보이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넓혀갑니다. 유럽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주 장사라 하니까 좀 어떤 장사인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고급 옷감, 자주색으로 만든 고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주축이 되었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전도되었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자 그 아래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했고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 방해하자 베레아를 거쳐 아래로 내려와 종교성이 많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성과가 없자 그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하며 분별력을 키워가야 했지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애타는 심정으로 구구절절히 편지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는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독신앙과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었지요. 지중해 위쪽에 밤모섬이 보이는데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계시록을 쓴 장소입니다. 그 위에 붉은 점 7개가 보이는데 오늘 말씀드릴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교회 순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머리 글자 맞다면 예, 서, 버, 두, 사, 빌라입니다. 나름의 연상기법으로 외워두면 일곱 교회의 특징들을 익히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그러면 기록된 순서대로 각 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교회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포인트들을 깨우치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앙생활의 첫사랑이 언급된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 포인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지요.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것을 우선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었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냈으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향한 인내는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란 영은 깨끗하기에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이자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사상이지요.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속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감동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벅찬 감동이지요. 성경을 보거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감동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십자가를 보거나 성경을 들고 가는 사람만 보아도 친근감을 느낍니다. 예배가 사모되니 앞자리는 금자리라며 침노하게 되고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지각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지요.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니 조금 전 불렀던 찬양이 저절로 흥얼거려지기도 합니다.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형제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터인데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에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누군가 봉사 제안이라도 해오면 오히려 고마울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교회 활동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냈던 뭉클함도 보람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시는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첫사랑의 감동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 무미건조한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까지 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과 교회에서 성령 또는 사명을 거두신다는 말씀이니 구원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해 주신 것이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멈추거나 퇴보를 해서는 아니됨을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나는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시간이 흐른 만큼 직분도 있고 사명도 받았는데 왜 내게 예전 같은 감동이나 충만함이 없는 걸까 하고요.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소화 능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가 잘 되면 그 다음 식사도 기다려집니다. 먹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니 자연히 재미도 없어지고요. 음식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리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기 어렵습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 정도로 생각하고요. 아는 말씀이니 하며 흘려버리고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걸림이 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제발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하지요. 듣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정작 자신인데도 환경 탓, 주변 탓, 상대 탓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속 좁음이 문제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아직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발견하고 깨우치면서 변화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소중한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 상대가 그러게만 보이기도 하고요. 서로 변론하는 욥과 친구들의 모습이자 변화받기 전에 욥과 같은 모습입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답답해지고 공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걸림에 대여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혹여 만에 하나라도 이런 현상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영의 흐름을 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요. 식물은 어제 마셨던 똑같은 물을 흡수하면서 오늘도 성장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소화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 식물이 그러하듯 모든 말씀이 때마다 좋은 양분이 되고 생명수로 작용하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인내하며 수고한 것 거짓됨과 악한 것을 용납지 않고 게으르지 않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점검해 주신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지요.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더욱 생명력을 갖추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자 당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권면이나 책망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 환란이 있고 궁핍하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요. 서머나 지역 또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등 박해가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부추긴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당국에 고발하며 박해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요. 이로 인해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 주교가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 고난을 받으면서도 승리해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였지요. 그리하면 생명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할례, 성결을 향해 가는 영적인 충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듯 충성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 곧 지옥의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교의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자 상급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또한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영적인 싸움이 컸습니다. 고전에 의하면 버가모는 정치 학문의 중심 도시였지만 황제 숭배와 뱀을 섬기는 신전이 자리잡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온 천하를 깨어 죄짓게 하는 사단이 임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표현하셨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정도의 분위기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는 몸이 짓는 것이기에 영이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다는 사상으로서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나오는데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모압 땅 발락 왕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 하셨지요. 그런데 부탁을 거듭받자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차마 저주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지요. 버가모 교인들 중에도 분별 못하고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하였지만 버가모 교회는 용인했고 그 교훈을 쫓을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무지와 안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해야 함에도 자기 유익이나 편협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거나 어지럽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서 교회 갈등이나 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분별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비진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화평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주님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요. 주님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에게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의 검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곧 영원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진리의 말씀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주님께서 주 안에서 이루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시면서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십니다. 이는 칭찬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칭찬은 동시에 영적인 상태를 일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와 변화보다는 외면적인 행위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며 무엇을 용납했다는 것일까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시돈 땅 엣바알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로 시집와서 왕비가 된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아합 왕은 물론 신하와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살기 등등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바다란 사람의 마음씀을 보면서 극적인 감동을 받게 됩니다. 목숨이 풍전 등화 같은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복받을 중심이다 싶습니다. 이세벨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끌어내리고 오랜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등 권능을 보여주었음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일 생각만 하였지요. 그녀의 악행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백성인 나아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자 가진 모략을 꾸며 나아봇을 죽이고 탈취해서 줍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며 지키고자 했던 나아봇의 순수한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류 두 사람을 동원하여 거짓 증언케 하고 그를 죽인 후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지요. 비류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부정직하거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명 악당이라고 하지요. 악의 악을 쌓아간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이세벨은 결국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우를 통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악행의 결과였지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혹하고 악을 행한 것은 이세벨이었지만 그 악행에 물들거나 동조했던 남편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과 연합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경계해 주셨습니다. 악의 영향을 받으면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떨어지거나 동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잠언 17장 15절에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하시는데 사사로운 정과 욕심에 이끌리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 못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없고 영적인 코드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아들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에는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로 가게 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세속화 현상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서 교회 분위기를 흐트리거나 세상적으로 흐르게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두지도 말아야 하고요.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악의 근원을 용납함으로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방인의 종교의식에 동참하게 되고 무감각해지니 그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자들의 음행에까지 동참하게 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지요. 주님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하십니다.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요. 다만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믿음과 사랑, 인내심을 가지고 세찬 육의 흐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세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진리 가운데 행해나가면 궁극적으로는 비진리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좋은 행위만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로는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반면 사치와 부도덕이 만연하였고 이방 종교 숭배이지다 보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떠났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막히고 외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신 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함이 따르는 참믿음, 삼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지요. 이어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남아있는 믿음을 굳게 하고 회개하여 주 안에서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니 회개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받은 것은 무엇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받고 들은 것들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는 지금의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를 참 어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분에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쉬운데 말입니다. 회개 후에 찾아올 영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로 얼마든지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못이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 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 후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죄의 속성에서 나온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변화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변화될 자신을 생각하면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변화와 생명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는 살리시는 역사이니까요. 사대교회의 분위기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으면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교회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그 중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시며 이들처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지요.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영적으로 피폐한 환경이었지만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죄와 악으로 빠져들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로부터 살았다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깨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롤모델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시대적인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단의 회인 자칭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잘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회방하는 자들 중에서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임을 예시해 주셨지요. 사단의 회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진리에 위배되는 말을 하며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들을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살지 못하면서 사단의 회에 속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림으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시험거리를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에 흔들리거나 휘둘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영계법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험할란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갔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 성장에 필요한 연단도 잘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칭찬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회방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로 오는 시험의 때도 면하여 주신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게 깨닫도록 해주는 생명의 말씀이어야 하지요. 그래야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고 변화될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넘쳐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적은 능력으로도 어둠을 이겨가며 점점 더 큰 능력을 받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참된 진리를 찾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성도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성령을 받고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분은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교회였지만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속히 말 것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진리의 행함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시험 또는 연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한 후 최후 승리자가 들을 수 있는 칭찬이 있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입니다. 이제 여섯 교회를 지나고 마지막 교회에 도착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자만하여 안일과 적당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였고 미지근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지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열정 없이 신앙이 정체된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성령의 교통함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발견하거나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알기에 교회는 출석합니다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니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니 세상 사람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전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허전하고 공고하니 육적인 것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구원만이라도 받으면 되지 하다가 차가운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 말이 많아지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다가 떠나는 현상도 나타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진단을 해주셨지요.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니 영적인 가난함이요.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눈이 먼 것이요. 성도로서 합당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벌거벗은 몸과 다를 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열심을 내라 하시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즉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지요. 교회는 영적으로 밝아야 성도들을 깨우며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 찬양에 어우러지는 교회, 성도들의 충성 봉사가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교회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지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나 교회 일꾼 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띠, 진리의 띠로 하나 되고 화평으로 하나를 이룰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요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깨어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셨고 마음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나는 흰옷을 입기를 바라시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기를 바라셨지요.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신교 교회와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섭리가 있음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하셨습니다. 진흙으로 손수 하나님의 형상도로 빚으셨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품으셨던 오랜 염원과 소망을 그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때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염원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이 없는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며 영혼육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양심이 작용하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보답해드리는 열매가 되어야 하고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해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있기에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야 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전쟁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일곱 교회에서 교훈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는 칭찬도 있습니다만 지적이나 권면,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무엇을 해주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려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만민은 올로 목사님과 지금의 당회장님과 함께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하며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주회종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일꾼들이 소중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중합니다. 국내 지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지교회들까지도요. 모두 서로서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복음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세르산을 목표 삼고 가는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기독신앙을 지키며 천국에 입상할 날을 소망하며 가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도 참으로 소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기에 언젠가는 그곳에서 만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교파를 초월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어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